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해를 맞이해서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해를 돌아보며 새로운 다짐을 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곳에 참석한 모든 청년 형제자매님들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풍성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해 주셔서 올해 주님의 복음과 주님 영광을 위해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성할 것을 반성하며 주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 우리가 접촉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빛을 나타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의 온전하신 뜻을 나타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시편 31편 찾으시겠습니다. 시편 31편 23절 보시겠습니다. 23절 24절입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께서 성실한 자를 보호하시고 교만히 행하는 자에게 엄중히 갚으시느니라.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기 잠깐 접어두시고 그 다음에 시편 78편 보시겠습니다. 78편 31절입니다. 31절에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거기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세 번의 말씀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을 잘 들으셨죠? 예, 어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배우셨습니다. 청년 시절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청년 시기는 또 가장 불완전한 시기도 합니다. 불안정한 그런 시기고 또 아주 위험한 시기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을 좋아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사람의 잘못된 이론과 논리에 희생되기도 하는 그런 아주 나이가 아주 유혹되기 아주 쉬운 나이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새해 첫날부터 시편 78편 31절 읽는 것은 참 죄송합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해서 40년 광야 생활하는 중에 만나만 계속 먹으니까 이제 맛이 없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기를 달라고 아우성을 쳤습니다. 하나님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는데 그때 죽은 사람들이 시편 78편 31절에 나와 있죠.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리셨도다. 메추라기 사건 때 누가 죽었냐 하면은 살찐 자가 죽었습니다. 예. 광야 생활 중에 살찔 수가 없잖아요. 남의 것을 뺏어먹지 아니하면은 살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만나가 적절하게 매번 내렸는데 그거 먹고 살찌기가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광야 생활 중에 욕심을 특별하게 부린 사람들, 그래서 먹기를 더 탐하는 이제 그런 종류의 사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청년을 왜 처벌드리셨냐 하면은, 청년은 혈기 왕성하고, 그리고 감정에 쉽게 요동되기 쉬운 나이입니다. 그래서 아주 불안정한 사람들이 청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청년은 아주 좋은 시기인 동시에 또 위험한 시기인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메추라기 사건 때 제일 먼저 달려가는 사람들이 청년들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피체 먹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심판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우리가 교회 역사에서도 보면은 이 문제를 일으킬 때 앞장서는 사람들이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들 중에 이게 넘어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청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주님 앞에 서기를 간절하게 소원합니다. 그리고 논리적으로 말이 글을 싸다고 해서 꼭 맞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논리의 희생이 되기 쉬운 나이가 또 청년 시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대하 34장에 보면은 요시야는 오히려 어렸을 때 여호와를 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릴 때 여호와를 구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을 배우고, 그리고 이 젊은 시절에 마땅히 준비할 것을 준비한다는 것은 너무나도 소중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31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두 가지 공부한 것을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는 생활로서 부제는 사랑과 담대함이라는 주제로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시편 31편 보시겠습니다. 31편 23절에 다윗이 이렇게 공고를 했습니다. 너희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성도가 된 것이 사실이라면은 이게 너희 일부가 아닌 모든 성도들아, 모든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첫 번째가 뭐냐? 이게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24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다윗이 두 가지를 공고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라. 또 한 가지는 강하고 담대하라.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고, 그리고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는 한없이 부드러운 마음, 낮은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외적인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에 대해서는 항상 담대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뜻을 행하기에는 담대했습니다. 우리 올해 이 성경 말씀한 대로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산다면은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보게 될 겁니다. 인생 관측이 가능한 것처럼 기상 관측이 가능한 것처럼 인생 관측도 가능합니다. 한 사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세상의 환난과 역경, 어려움에 대해서 담대하고 하나님 말씀을 행하기에 담대한 그런 사람을 본다면은 그 사람은 틀림없이 귀하게 쓰임 받을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한 것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이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주로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측면을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거듭난 사람은 회개와 신앙을 통해서 속죄함이, 죄사함이 이루어지는 순간에 성령이 들어오심으로써 하나님 사랑이 마음에 부은 바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는 이 문제는 절대적으로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내가 마음 중심에서 정말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는 것은 인생에서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될 겁니다. 주를 정말 사랑하느냐,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구원을 안 받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겁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 찾아봅시다. 고린도전서 16장 16장 22절입니다. 22절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누구든지라고 되어 있죠.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라는 것은 지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은 구원을 받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 속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로마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5장 5절입니다. 5장 5절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 그 사람이 성령으로 거듭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여서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영혼이 구원함을 얻은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 중심에서 정말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이 신앙생활을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세상에 왜 오셨느냐? 불을 던지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복음을 확실하게 깨우칠 때 그 영혼 속에 사랑의 불길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신앙생활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누가복음 12장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9절입니다. 4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다.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더 이상 원하리요? 이 복음의 불길이 붙기 위해서는 먼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셨고 성령이 120명의 사람에게 내려오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하나님의 사랑의 불길이 붙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들이라 말씀대로 그 복음의 불길이 예루살렘부터 전 세계에 전파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불을 던지러 왔다는 것은 복음의 불을 던지러 왔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기 왜 복음을 불이라고 표현했느냐 하면은 복음이 들어갈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영혼 속에 주님의 사랑의 불길이 붙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이 주님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불길이 더욱 타올라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불길이 강력하면 강력할수록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큰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또 사랑의 불길을 덧붙일 수 있는 거예요. 불은 번진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불은 작을지라도 그 불꽃이 진짜 불꽃이면은 주변을 태울 수 있는 거잖아요. 번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의 한 부서 중에서도 사랑의 불길이 붙어 있는 사람이 몇 명 있다면은 그 나머지 모든 식구들을 마음의 불을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영혼에 주님 주시는 불길을 끄면 안 됩니다. 성령을 소멸치 말며 성령이 사랑의 불길을 계속 불러일으키는데 그것을 끄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아가서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7절입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이 사랑의 불길이 타올라는데 이 사랑의 불길을 많은 물이 끄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음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재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바로 이 사랑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번에 동계수련회를 하는 목적도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의 불길이 꺼지지 아니하고 그 사랑의 불길이 더 타오르게 해서 올해 힘있게 주님 영광을 위해 살기 위해서 이런 모임을 갖는 거예요. 사랑은 신앙생활의 원동력이고 힘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주신 사랑의 불길이 타오른다면 그 사람은 틀림없이 신앙생활을 잘하게 될 겁니다. 만일 사랑의 불길이 약해지고 꺼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에 아무런 힘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바울사도는 사랑이 신앙생활의 핵심이라고 일깨워주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3장 1절입니다.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안다고 할지라도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할지라도 내가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그럴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길게 못 가는 겁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요 믿음이 있어도 사랑이 받쳐주지 아니하면 계속 가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 사랑이 바탕 속에 있으면은 그 사람은 힘있게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한때는 힘있게 살다가 왜 신앙생활 하는데 힘이 없을까요? 그게는 사랑에서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이 주신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의 불길을 살리지 아니하고 사랑의 불길이 꺼져갔던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한 사랑이 식었다면 원인이 어딘지를 생각을 해야 되고 원인을 이번에 반드시 잡아내야 됩니다. 잡아내야 되고 그 원인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모든 성도들아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하라는 것은 명령입니다. 사랑을 받은 우리는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내가 모든 것보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이 식었다면 원인을 잡아내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2장입니다. 2장 4절입니다. 4절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마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것은 교회적으로도 해당되는 말이고 개인에게도 해당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구원받을 때 처음 사랑이 주어졌습니다. 세상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구속한 주만 보이고 주님을 향한 사랑으로 가득했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주변 것이 보이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흐트러졌다면 원인이 있다는 원인. 그래서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어디서 떨어진 걸 생각하고 분명히 떨어진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주님과 멀어진 첫 번째 원인은 아마도 숨은 죄 때문일 겁니다. 우리 생활 속에 죄가 들어온 것이 원인이 됐을 겁니다. 자기 삶을 반성해 봤을 때 기도하려고 할 때 제일 앞을 딱 가리는 것이 아마 죄일 겁니다. 그래서 이 숨은 허물과 죄가 있으면은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기도할 수 있다면은 막힌 것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숨은 죄들을 찾아내고 그 죄들을 제거시켜야 됩니다. 그렇지 아니하면은 처음 사랑이 회복되지 않을 겁니다. 성경에서 봅시다. 시편 19편입니다. 시편 19편 12절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으로 고범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치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자기가 미처 깨닫지 못하는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등불을 켜서 누룩을 찾아내는 것처럼 자기 생활 속에서 숨은 죄들이 있는지 감추은 죄들이 있는지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죄를 찾아내고 죄를 반드시 버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처음 사랑이 회복될 겁니다.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의 불길이 올라올 것을 기대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차가운 겁니다. 차가운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바랄 수는 없습니다. 잠언 28장에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받으리라. 죄를 자백할 뿐 아니라 버려야 됩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니라. 그 말씀대로 포도원에 꽃이 피면은 그 다음에는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가 맺히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이 작은 포도예요. 작은 여우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원에 여우가 들어오면은 여우가 뿌리를 내치고 열매 맺는 것을 막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중에 내가 이것만 제거하면은 틀림없이 나도 열매가 맺을 수 있는데 내가 신앙의 열매를 맺는 것을 막는 모든 것이 작은 여우입니다. 여우를 잡으란 말은 죽여서 없애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죄를 용납한 것이 사랑이 식어지는 원인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죄를 가지고 있으면서 사랑의 불길이 올라오기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죄를 자복하고 분명히 제거하고 과감하게 버려야 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주님보다 더 가까이 하는 우상이 있기 때문에 사랑이 식었을 겁니다. 즉 주님과 나 사이에 뭔가 마음속에 다른 우상이 있는 거예요.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든 것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세상이 끼어들었든지 오락이 끼어들었든지 이성 친구가 끼어들었든지 또 동료 친구가 주님과 나 사이에 끼어있든지 또 세상 문화가 끼어있든지 세상의 유행이 들어왔든지 뭔가 주님과 나 사이를 막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거시킬 때 주님의 사랑은 내게 온전히 비치게 되고 그래서 사랑의 불길이 올라오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과 멀어진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준 책이 바로 성경책이라고 믿었지만은 어느 순간인가 성경에 대한 맛이 떨어졌습니다. 입맛이 변한 겁니다. 이 세상 것을 맛보다 보니까 세상 것을 맛보는 것 가운데 성경의 맛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성경과 멀어지는 것은 주님과 멀어지는 원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경을 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성경을 멀리하는 것이 사랑의 불길을 끄는 원인이 된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뜨거운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금보다도 예리하여 이 성경은 가장 날카로운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찔러 쪼개고 우리 마음을 다 드러내는 책이기 때문에 이 성경을 가까이 하면은 성경은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내고 깨끗한 물로 씻어주시고 그리고 이 말씀은 불과 같기 때문에 뜨거운 마음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글이 읽히지 않는다는 것은 한마음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든 사람이 글이 잘 안 들어온다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글자가 모르는 사람이 글이 안 들어오는 건 당연하잖아요. 그런데 이 젊은 시절에 이 성경이 안 들어올 리가 없어요. 글이 읽히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이 여러 갈래로 갈라져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정신이 되어 있을 때 글은 잘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마음이 오락에 팔려 있으면은 글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마음이 분주하고 이 세상의 오락에 팔려 있기 때문에 글이 들어오지 않아요. 성경은 한 마음과 한 정신이 있을 때 들어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바른 마음과 정신을 가지고 대할 때 성경이라는 글이 들어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성경이 읽혀지지 않는다는 것은 마음과 정신이 흐트러졌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는 교회와 교제를 멀리한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한때는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 권면하는 그 권면이 하나님께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교회 안에 잘못된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그 교제에서 교회와 교제에서 멀어진 것이 원인이 되었을 겁니다. 성경 갈라디아 5장 찾아봅시다. 5장 7절 8절입니다. 7절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다름질을 잘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치 않게 하더냐?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주님께로부터 난 것이라면은 주님을 더 사랑하고 교회를 더 사랑하는 것이 됐을 겁니다. 이 교회 안에도 거짓 형제가 들어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몇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구원을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구원을 안 받은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만을 토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 가르치는 말씀이 꼭 맞다 할 수 있냐? 여러 다른 교회의 말씀도 들어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 저거 듣기 시작해서 이제 마음의 잡탕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불만을 말합니다. 일꾼에 대한 불만을 말합니다. 그래서 일꾼과 교회를 이제 판단하기 시작하면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해요. 정말 말씀이 안 들어오네. 이간 되면 말씀이 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안 들어오면은 이제 미혹시키는 그 사람이 하는 말을 듣게 되는 거예요. 다른 말을 듣게 되므로 마음과 생각이 교회와 교제에서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말하는 사람은 나름대로 논리를 가지고 말하게 됩니다. 말은 만들면은 다 그럴싸한 말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싸한 말을 하기 때문에 그 말이 설득력이 있어 보이고 귀가 솔깃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판단하고 일꾼을 판단하는 사람이 주님께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명령을 어기는데 그 사람에게 무슨 신앙 성장이 있겠어요? 그 권면이 주님께로부터 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로부터 후퇴가 됐고 신앙에서 멀어지게 된 거예요. 내가 이간되지 않았다면은 더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으로 마음이 불타오르고 더 많은 사람을 건졌을 겁니다. 내가 주님께로부터 마음이 흐트러지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충성하고 복종하는 마음에서 멀어질 때 그 권면이 하나님께로 난 겁니까? 마귀에게로 난 겁니까? 그 권면이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요,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멀어지고 충성된 마음, 복종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으로 주님과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야곱의 딸 디나는 호기심 때문에 강간을 당했습니다. 아버지 욕되기했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호기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말, 동일한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거 샀다가 마귀 덫에 걸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는 맨 비슷한 얘기만 하네. 똑같은 얘기만 하네. 새로운 이야기를 많이 한다고 해서 꼭 옳은 거냐 그 말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태양은 항상 보지만 항상 새롭습니다. 새로운 것에 대한 호기심과 갈망 때문에 원래부터 주어진 그 근본 신앙에서 멀어질 수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 보시겠습니다. 3장 1절 종말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 안전하니라. 교회 안에서 가르치는 것은 정상적인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것이라 할지라도 성경에 맞을 때는 가르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새로운 것이라고 하지만은 거기에는 잘못된 것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들은 것을 간직하고 그 안에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보시겠습니다. 2장 2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무엇일까요? 3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구원받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이 안과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그런데 그 처음부터 들은 것이 시시해 보입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거기에서 멀어져서 새로운 것을 그것에 대한 갈망으로 잘못하면은 주님께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청년의 정욕 때문에 이성 문제 때문에 주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마귀의 집요한 공격을 받는 어떤 것을 계속적으로 고집함으로써 계속적으로 공격받아서 주님과 멀어진 사람도 있을 거예요. 삼손이 들릴라를 옆에 끼고 있으니 마귀 공격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그걸 빨리 처리해야 되는 처리하지 않고 들릴라 품에 끼고 있으니까 마귀가 들릴라를 통해서 집요하게 공격을 하는 겁니다. 뱀은 자기가 좋아하는 먹잇감이 있으면 좀처럼 도망가지 않습니다. 내쫓으면 도망간 것처럼 보이지만 주위를 계속 배회하는 거예요. 틈만 있으면 삐지고 들어오려고 하는 겁니다. 마귀가 내 마음을 시험하고 그리고 주님과 나를 멀어지게 하는 어떤 것을 끊임없이 고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배우는 가운데 주님께서 빨리 처리하고 버리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고수함으로써 마귀가 틈탈 여지를 계속 두고 있는 그것이 주님과 멀어진 원인이 됐을 겁니다. 에베소서 4장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 같이 읽읍시다.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예.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뱀은 자기 몸보다 작은 구멍에도 뚫고 들어갑니다. 아시죠? 큰 구렁이를 잡아서 자루에 넣어놓을 때 구멍이 조그맣지만은 얼마 시간이나 빠져나갔습니다. 구멍이 작아도 뱀은 빠져나갈 수 있어요.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 틈이 있으면은 마귀가 삐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마귀가 시험할 수 있는 거리를 자기가 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본적인 그것을 처리하면 되는데 그걸 처리하자 끝까지 고소하니까 마귀가 집요하게 계속 공격을 하고 그러니까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과 멀어진 원인을 찾아내고 그걸 처리함으로 처음 행위와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어느 사람 말합니다. 아,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그렇게 말은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를 비판하고 판단하면서 주님 사랑한답니까? 사랑합니다. 그게 맞는 말입니까? 그건 착각인 거예요. 주님이 쓰시는 일꾼을 함부로 판단하면서 함부로 논단하면서 나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 주님은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전도하는 사람을 판단합니다. 그러면서도 사랑한다는 말이 사실이냐 그 말입니다. 형제자매를 미워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도 착각입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고 말은 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을 멀리하면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것도 틀린 얘기입니다. 주님께 드리는 시간이 없어요. 주님께 나아가는 일도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주님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거 아니에요. 사랑의 수고란 말대로 사랑에는 반드시 수고가 있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도 없으면서 입으로만 주님 사랑한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태양이 내일 떠오른다. 그보다 더 확실한 것은 천국과 지옥입니다. 자기의 사랑하는 가족, 자기가 접촉하는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것이 분명한 사실인데 그 영혼을 건질 의무감도 가지지 않고 영혼을 건지는 아무 노력과 수고도 하지 않으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확신과 힘이 있을 거예요. 신앙적인 확신과 힘이 있습니다. 주님을 참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람 속에 확신이 있고 신앙적인 힘이 있어요. 그런데 사랑한다고 하면서 힘이 없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문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파멸에서 건진받은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를 건져준 것이 복음인데 이 복음이 진짜냐? 이 복음이 참이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복음에 기웃기웃합니다. 복음을 비교해보고 그렇지만은 우리가 전하는 복음 외에 다른 복음 없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어요.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까지 역사적으로 믿어왔던 그 복음과 우리가 지금 가르치는 복음, 이 복음이 사람에게 구원을 가져줬는데 이 구원의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보시겠습니다. 1장 복음에 대한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은 힘있게 살 수 있을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6절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유랑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좇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없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영원히 처리하시고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다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복음에 대한 확신이 확실하게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는 교리적인 확신이 없어요. 성경에서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의 가르침을 받고 배운 그것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배운 바가 얼마나 확실한지 그리고 이것이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신 것이라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배우는 이 말씀이 성경에 부합하고 성령께서 가르친 말씀이라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확신 있게 힘 있게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건 많은 의견 중에 하나다. 그런 생각 가진 사람이 어떻게 확신 있고 힘 있게 살 수 있겠어요?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은 사람이 힘 있게 살 수 있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확실하냐? 교회 안에서 가르치고 있는 배운 것이 확실하냐? 그 교리적인 확신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듣고 배운 것이 확실하냐? 그게 확실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인생을 거기에다 드릴 수 있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디모데전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3절입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내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여기서요. 세상은 속고 속이는 연속입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우리가 지금 가르치고 배우는 바가 확실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르치는 바 중에 틀린 것이 있으면 반드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확신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힘 있게 못 사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습니다.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다른 교회에 끼웃끼웃하고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끼웃끼웃하고 마음이 방황하는 거예요. 마음이 정착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뿌리가 깊지를 못해요. 내가 태어난 이 가정이 내 가정이라는 확신이 있으면은 가족 간에 어떤 갈등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참고 견디면서 화해하고 사랑의 길을 모색하게 되잖아요. 그런 것을 알면서도 교회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튕겨나가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태어났고 주님이 여기에서 내게 생명을 부여하셨고 우리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시고 지금 내가 주님이 세우신 교회 안에 있다고 하는 확신, 그 교회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참으로 굳게 설 수 있고 힘 있게 살 수 있고 순종하고 복종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한다고 하지만은 마음에 확신이 없습니다. 과거 그리스도인들은 중심에 큰 확신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사라가 아내고 하갈이 몸종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아브라함은 자녀가 없었어요. 자녀 주신다고 말씀하셨지만은 자녀가 빨리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몸종 하갈을 취해서 자식을 낳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하갈이 이제 자녀를 잉태했습니다. 잉태하고 난 이후에 여주인을 멸시했어요. 그래서 이 사라가 하갈을 들이볶은 겁니다. 좀 괴롭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덤붙이 못 견뎌서 도망간 겁니다. 광야에 헤매고 있을 때 천사가 말했습니다. 하갈이여,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뇨? 예수는 여주인의 낯을 피해서 지금 도망 나왔습니다. 천사가 말했습니다. 너는 사라 소아에 복종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하갈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사라 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큰 축복을 받게 됐잖아요. 왜냐하면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이루어지는 겁니다. 거기에 갈등이 있지만은 있어도 그 가운데에서 복종하라.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있고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교회를 주님께서 인도해 가십니다. 그 가운데 어려움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그 소아에 복종하라. 그 밑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 역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확신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일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뭘까요? 먼저 주님을 사랑한다는 첫 번째 증거는 악을 미워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철칙입니다. 죄를 두려워하고 죄를 피하고 죄를 무서워하는 것은 하나님을 안다는 증거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악을 미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시편 5편에 보시겠습니다. 시편 5편 4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악이 주와 함께 유하지 못하며 됐습니다. 주는 죄악을 기뻐하는 신이 아니시니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악은 주님과 함께 있을 수 없는 것. 그래서 죄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안다. 그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인 거예요. 악과 주님은 함께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는 그리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증거는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겼습니다. 이 보디발 아내가 아주 민녀였을 거예요. 잘났을 겁니다. 왜냐하면요, 그렇지 않으면 마귀가 시도를 안 합니다. 한번 생각해, 마귀가 요셉을 넘어뜨려야 되겠는데 어떻게 넘어뜨릴까요? 자, 여주인이 매력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주인이니까 권리 행사도 할 수 있고 가장 적절한 거예요. 마귀가 넘어뜨릴 만한 사람 통해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이긴 거예요. 날마다 끈질기게 유혹했지만은 그것을 끝까지 이겼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갈과 다윗은 결혼한 사람이잖아요.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사울이 쫓겨다녔습니다. 다윗이 쫓겨다녔습니다. 미갈은 자기 남편이 왕위를 받을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참고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만일 미갈이 다윗을 정말 사랑했다면은 정조를 지켰을 겁니다. 딴 데 시집까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기다리다가 그냥 포기하고 딴 데 시집 갔어요. 그래서 그 인생이 아주 불행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는 뭐냐? 악을 미워할 때 주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고 주님 높인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그리고 만일 악 가운데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을 사랑한다, 그것은 입에 발린 말인 겁니다. 그 사람은 주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사람이고 주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거짓말이 되는 거예요. 시편 97편 보시겠습니다. 97편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악을 미워하는 것이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표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하나님 사랑한다는 것을 어떻게 드릴 수 있을까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인다는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잠언 8장 보시겠습니다. 8장 13절. 13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여기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여기 나는 교만을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미워한다는 것은 무서운 말이죠.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한다고 그랬죠. 그리고 하나님은 거만을 미워하시고 악한 행실을 미워하시고 피역한 입을 미워하시느니라. 그래서 여호와를 사랑한다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겁니다. 또한 주님을 사랑한다는 또 한 가지 증거는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연애 편지 날아오면은 한번 읽고 버립니까? 자주 읽습니까? 어떻게 읽어요? 한번 읽고 버려요? 참 고의 간직하죠. 그리고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그 연애 편지를 소중히 생각하고 시간 날 때마다 계속 들여다보고 읽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사람에 대한 관심이 있다는 증거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세주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을 사랑하지 않을 겁니다. 이 성경은 사랑의 편지고 이 성경 속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시편 119편 보시겠습니다. 97절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하므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아니하여 싸우며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주의 법도로 인하여 내가 명철케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말씀에서 97절에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제가 중국에 가보니까 중국의 크리스천들은 책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 관계되는 책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요, 한국에서 책자 하나 가져오면 서로 막 뺏어보느라고 정신이 없어요. 그리고 주로 성경책을 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해서 궁금한 것도 많고 질문도 많아요. 근데 한국은 책이 너무 흔하다 보니까 책을 안 읽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책을 열심히 안 읽어요. 참 문제입니다. 다른 책이 없다고 생각하고 주로 성경책을 가까이 댑니다. 다른 엉뚱한 책을 읽어서 잘못되지 성경 자체를 열심히 읽으면요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묵상하나이다. 시간 날 때마다 성경을 들여다보고 성경을 묵상하는 그런 사람 찾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됐어요. 다른 걸 볼 것이 많아져서 그런지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이 주님 사랑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아, 연애 편지가 있으면은 다른 것보다 연애 편지 뭔지 읽지 않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준 것이라면 그걸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일반 책과 성경책은 다릅니다. 성경책은 우리를 직접 만드시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책이에요. 이 사랑의 책을 항상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주님께 관심이 없다는 증거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98절에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6천살 먹은 사람이 쓴 책이 있다면 그 사람 기억력에 감퇴가 없다면 그 책은 무조건 사서 통달해야 될 거예요. 이것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절대자입니다.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하시는 그 절대자가 우리에게 정답으로 드리는 책이니까 이 책을 익숙하게 익히고 바르게 익히고 이걸 철저하게 익히면은 그 사람은 마귀보다 지혜롭게 되고 이상의 어떤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증거를 묵상함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승하며 주의 법도를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승하니이다. 인생을 안 살아서도 성경이 익숙하게 되면은 인생을 다 산 사람보다 더 지혜롭게 될 수도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학생이 노인들을 모아놓고 성경 외운다 해봅시다. 전도자가 가로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사람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어떻게 저기 무엇이 유익한고? 저 얘기하면요 어떻게 알았지? 만물의 피곤함을 사람이 말로도 알 수 없나니 눈은 봐도 촉감이 없고 귀는 들어서 하지 않아도 다 어떻게 알았지? 정답이니까 정답이니까. 그래서요 진화론 평생 연구하는 것보다 창세기 1장에 오는 게 낫습니다. 영혼이 있네 없네 그 연구하는 것보다 그냥 성경 구절을 외우는 게 훨씬 빨라요. 성경은 정답입니다. 정답. 그러니까 지혜롭게 될 수밖에 없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리고 이 성경을 계속 가까이 하면은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하니이다. 성경을 이 젊은 시절에 정말 가까이 하고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것이 그게 당연한 겁니다. 오락이나 다른 것보다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11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마음 품은 자를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그리고 이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주어집니다. 165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저희에게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주의 법을 잃는 사람이 아니고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인 거예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큰 평안이 있으니. 왜?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으리이다. 장애물이 있지만은 넘어갈 수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은 이 가정적인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직장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외톨이가 되기도 하고 인생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되지만은 주의 법을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큰 평안이 있고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주의 법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보십니다. 성경을 항상 끼고 다니고 틈틈이 보고 화장실에서도 보고 귀에 있을 때마다 정말 가까이 하는 이 술 좋아하는 사람은요 술병 차고 다니거든요. 틈날 때마다 홀짝홀짝 마셔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담배 꼭 챙겨가서 다니죠. 잠깐 밖에 나가면서 담배 안 가져가면 어떻게 됩니까? 얼른 집에 뛰어들어서 가져갑니다. 담배가 자기 친구인 거예요. 우리는 성경이 우리의 친구자, 우리 사랑하는 대상자입니다. 왜? 이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주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될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보시겠습니다. 1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지키고 고수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고수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과거 삼위일체 예수님의 신성을 끝까지 옹호했던 아타나시오스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강철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을 특심히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자기 목숨을 다해서 지켰어요. 그래서 이 성경의 명확한 진리를 끝까지 고수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바울 사도는 복음의 진리를 명백히 끝까지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시라도 용납하지 않았다. 복음 진리를 끝까지 고수했습니다. 이 성경의 명백한 말씀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끝까지 고소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명백히 내려준 말씀을 버리는 사람은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사울이 하나님 말씀 버렸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주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 버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 즉 또한 내가 너를 지킨다. 말씀 지키는 사람을 주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우리가 좁은 문을 통과하고 좁은 그를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그 진리를 고수해야 됩니다. 우리가요, 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명백한 가르침, 그것을 끝까지 고수할 때, 붙잡을 때, 그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거예요.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겁니다. 주 안에 거하라는 명백한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어기는 사람 봐요. 그게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입니다. 주님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을 분명히 지킵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그래서요, 이 성경의 명백한 진리를 끝까지 고집하고 고수하는 그 필요합니다. 성경에 수염소를 칭찬하셨는데요, 고집입니다. 엉뚱한 고집 말고 진리를 고수하는 고집 필요하거든요. 노아에게 방주를 지어라고 주님 명령하셨는데 그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명령이기 때문에 인간의 모든 피난을 무릅쓰고 기어코 방주 만드는 거 봐요. 주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랄 땅으로 가라. 그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명확한 말씀을 붙잡을 때 그 사람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외적인 증거가 되는 겁니다. 또한 우리가 주님 사랑한다는 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주님 사랑한다는 말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 겁니다. 시편 26편 보시겠습니다. 26편 8절입니다. 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이게 분명히 사랑한다고 했습니다. 주의 계신 집이 신약시대의 교회입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의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거하는 곳을 사랑하오니.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바로 그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을 지키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바로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마귀가 제일 미워하는 게 뭔지 아세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주님이 세우신 교회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무너뜨려지고 흐트러지면 누가 좋아합니까?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옹호하고 교회를 위해 싸우고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 마음을 이간시키고 교회를 흐트러지게 만들고 그렇게 한다면은 마귀 좋은 일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마귀 편에 서는 것이 되는 것이고 마귀를 위해 싸우는 것이 되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한다는 것은 마귀를 대적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한 가족 식구면은 그 가족 식구들이 단합하고 뭉치고 하나가 되고 더 사랑하도록 만들 때 그것이 이 가족을 위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마귀 좋은 일을 시키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완전히 속으면서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골로새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4절. 24절에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것은 예수님은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고 이제 교회를 완성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든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바울서도는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기 위해서 기꺼이 희생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무엇이겠습니까? 교회의 주인이 주님으로 계시고 주님이 교회 안에 사역자들을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순종과 복종의 길을 걷는 것이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교회 안에서 반항아가 되는 것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역행입니다. 그것은 우리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일꾼들도 다 쓰임받는 부분이에요. 교회의 주인은 목회자도 주인 아닙니다. 봉사회장도 주인 아닙니다.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일꾼들은 다 쓰임받는 부분이에요.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내만 손해보는 겁니다. 내가 없어도 교회는 돼요. 주님은 돌들러도 아브라함 자손 만드시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내가 쓰임받지 못하면 내만 손해보는 거예요. 나는 교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하든 간에 귀하게 쓰임받아야 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부터 배워야 됩니다. 주님은 스타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복종할 줄 아는 사람, 사랑할 줄 아는 사람, 희생하고 수고할 줄 아는 사람, 그런 사람을 찾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형제자매를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이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구원받은 사람 속에 주님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을 주님께서 주님께 잘하는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증거가 뭡니까? 형제자매 사랑하는 거예요. 부족한 것이 보일 때 용서해주고 용납해주고 그리고 어려운 거 도와주고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붙들어주는 그것이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가 되는 겁니다. 요한일서 4장을 보시겠습니다. 4장 20절부터 2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여기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다. 이것은 주님께 직접 받은 계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은 거짓말하는 자다.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사랑은 오래 참고입니다. 형제매에 대해서 오래오래 참는 거예요.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불신자의 영혼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 영혼을 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 자나 깨나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사람을 건질고, 그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입니다. D.L. 무디는 영혼 건지기를 아주 간절히 소원했잖아요. 그 영혼을 건지기를 갈망하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여기에 구원받지 아니한 영혼을 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는 사람이 있다면 주님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만일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 대해서 아무 생각이 없다면 그 사람을 참으로 건지기를 원하지 않는다면 주님 사랑하지 않는다는 분명한 증거가 될 겁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사랑한다는 분명한 증거가 됩니다. 그러면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사랑이 깊어질지를 생각해 봅시다. 사랑이 깊어지는 길을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사랑이 깊어질 수 있을까요? 먼저 주님의 면전에 나아가서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나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내 있는 상태를 그대로 내놓고 내 마음을 솔직하게 토하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연약합니다. 내가 이렇게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또 내가 이런 또 죄를 저질렀습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정말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시고 그리고 주님, 내가 정말 주님을 더 가까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면전에 가까이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받게 됩니다.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받게 될 때 자기 연약과 부족을 더 알게 되고 주의 용서의 깊이를 알게 되고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느끼게 될 겁니다. 사함을 받은 많이 받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고 하셨습니다. 자기의 연약과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아, 예수님은 정말 십자가에 죽을 수밖에 없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아니었으면 나는 천국에 갈 수 없는 게 너무 확실하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최고의 대책이라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사랑이 틀림없이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지금보다 주님 면전에 더 자주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면전에 더 나아감으로써 주님의 빛을 더 많이 받아야 됩니다. 주님은 빛이십니다. 사랑의 빛이거든요. 은혜의 빛이 가득하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 면전에 더 나아가면 나아갈수록 주님 빛을 더 많이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마음속에 더 간절한 마음, 뜨거운 마음 불러일으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사람 앞에 못할 얘기도 주님 앞에는 다 쏟아낼 수 있습니다. 주님 가까이 계시거든요. 자기 상황을 그대로 다 얘기해요. 자식은 부모 앞에는 못할 얘기 없습니다. 부모는 자식 편이거든요. 주님은 내 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속사정 모든 것을 다 털어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더 나아가는 사람, 그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틀림없이 더 깊이 있게 느끼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님을 더 깊이 사랑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가까이 따름으로써 사랑이 더 깊어질 거예요. 주님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더 많이 알게 될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더 알면 알수록 주님의 사랑이 더 깊이 있게 느껴질 거예요. 성경 막달라 마리아에 대해서 한번 잠깐 봅시다. 마가복음 15장 보시겠습니다. 15장 40절입니다. 일곱 귀신 들렸다가 고침받은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아주 가까이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 밑에도 갔고 예수님이 무덤에 누일 때도 따라갔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그곳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때도 거기에 있었고 오순절에 성령 경험할 때도 거기에 있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을 사랑했고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대표적인 여인이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40절입니다. 멀리서 바라보는 제자들도 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새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레에 계실 때조차 섬기던 자요. 또 이외에도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가 많이 있었더라. 이게 막달라 마리아가 제일 먼저 나와 있죠. 왜? 주님을 가장 가까이 따른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힐 때 십자가 밑에까지 간 여자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예수님께서 무덤에 누일 때도 거기 있었습니다. 46절 요셉이 세마포를 사고 예수를 들여다가 이것으로 싸서 바위 속에 판 무덤에 넣어두고 돌을 굴려 무덤 문에 놓음에 이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 둔 곳을 보더라. 예수님이 무덤에 누워질 때도 어디 있었습니까? 누워질 때도 막달라 마리아가 갔습니다. 부활의 아침에도 막달라 마리아는 제일 먼저 따라갔습니다. 1절, 16장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레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본 사람이 됐습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도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가 그곳에 있습니다. 주님을 가까이 따르는 사람은 주님을 향한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뜨거운 것을 가까이 하면 뜨거워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은 태양이라고 성경이 말씀했습니다. 태양을 가까이 하면 뜨거워지게 되죠. 주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은 뜨거운 거예요. 주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이신 주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사랑이 더 깊어지게 될 겁니다. 예수님이 70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3명은 주님이 더 가까이 하셨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더 가까이 하셨어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릴 때 주님께서 세 사람 데리고 가셨습니다. 변화산상에서 변화되실 때도 세 사람 데리고 가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리고 기도할 때도 세 사람 데리고 가셨습니다. 세 사람은 주님을 더 가까이 따랐고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했습니다. 더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께서 더 가까이 따르는 걸 허락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이 깊어지게 될까요? 주님을 더 사모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께 대한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겁니다. 주님께 입맞춤이 이루어졌으면은 주의 침궁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아가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2절입니다. 2절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4절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말하면서 입맞춤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침궁에 이끌어들이는 것이 있습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그림자고 술람베이는 그리스도인 그림자입니다. 우리는 주님과 입맞춤이 됐습니다. 시편 2편에 그 아들에게 입맞추라. 우리는 예수님과 입맞춘 사람입니다. 주님을 나의 절대적인 사랑의 대상자로 내가 받아들였습니다.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입맞춤이 이루어지면은 그 다음에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바로 밀실이 주님과 교제하는 자리, 성도와 교제하는 자리입니다. 구원받은 무리 속에 주님이 같이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과 개인적으로 가까이 하고 그리고 주의 성도들이 있는 그곳에 주님이 같이 계시고 그곳에서 친밀하게 교제해 주시는 거예요. 저도 구원을 받으니까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잊은 건 지나갔습니다. 구원받고 난 이후에 이 자연도 일종의 침궁입니다. 그래서 이게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우주 만물 전체가 계신 거예요. 계신. 구원받고 나니까 만물이 다 새롭게 보입니다. 아, 주님이 이 모든 것을 정말 만드셨구나. 이 모든 것을 만드신 주님은 정말 놀라운 분이구나. 성경도 교과서고 만물도 교과서가 되었습니다. 이제 만물이 아주 유심히 보입니다. 모든 만물 하나하나가 다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에요. 이제는 모기 한 마리 보든 파리를 보든 개미를 보든 뭘 보든 이제 주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에 유심히 보게 됩니다. 더 관찰해서 보게 되고 그게 뭔가 교훈이 있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자연이 계시가 되고 모든 것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왕이 나를 침궁으로 이끌어들이시니 그래서 이제 주님 만드신 모든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세우신 교회에 대해서는 더 큰 관심을 갖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밀접하게 사귐으로써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성경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성경 속에 정말 들어갈 수 있다면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겁니다. 이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그 속에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사람은 창세기 듣다가 끝낸 사람도 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다 들어요. 신구약 성경을 다 통과해야 됩니다. 성경 속으로 여행해야 됩니다. 그럼 이 성경은 장엄한 책이거든요. 이 성경 속에는 우주의 처음부터 끝이 나옵니다. 이 우주 전체가 들어있는 거예요. 역사의 처음부터 끝이 들어있고 세상 만사가 들어있습니다. 인간이 부딪히는 모든 문제가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 성경 깊은 속을 여행해야 됩니다. 이 성경 속으로 정말 들어가게 되면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생각하는지,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주님이 놀라운 분으로 자리잡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주님을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삼게 되는 겁니다. 문제는 성경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성경 바깥에서 그냥 헤매는 거예요. 성경의 깊은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처음엔 어렵게 느껴지지만은 성경 계속 가까이 하면 주님께서 조금 조금 열어줍니다. 성경은 항상 새로운 책이 될 겁니다. 이 성경의 깊은 속으로 들어갈 때, 성경을 정말 가까이 하는 사람이 될 때 사랑이 그 전보다 더 깊어지게 될 거예요. 그리고 책임감도 더 느끼게 될 것이고, 성경을 주님께서 더 깨우쳐주는 만큼 사랑하는 마음도 일깨워주시고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도 더 알게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경 읽으면서 기도하고, 기도하면 성경 읽고 주님께 마음을 토하고, 주님 이 성경을 정말 깨닫게 도와주시라고, 내 실생활에 도움되도록 도와주시라고 기도하면서 읽어봐요. 그리고 한마음을 읽으면 주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실 거예요. 깨닫게 도와주실 겁니다. 그래서요, 성경 읽는 가운데 인생을 헤맬 때 어떻게 하면 됩니까? 내가 어느 길을 걸어야 될지가 막연할 때 어떻게 하면 돼요? 창세기 시간 내에서 다 읽어봐요. 하루에 몇 장씩만 읽지 말고, 그건 기본이고, 내가 도대체 가는 길이 정확하냐 정확하냐 하는 거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창세기 쫙 읽어봐요. 시간 내에서 한두 시간 읽습니다. 중에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갈 길이 밝히 보입니다. 내가 인생의 큰 고난 중에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욥기 그냥 다 읽어보래요. 한 번에 그냥 싹 다 읽어요. 시편도 5권이니까 한 권 택해가지고 한번 싹 읽어보고. 그리고 소망이 불확실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요한계시록 읽어요. 내가 교리적으로 헷갈린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로마서부터 요단서까지가 교리거든요. 신앙이 아주 핵심 교리가 헷갈리면은요, 로마서 요단서까지 한번 읽어봐요. 쫙 읽으면요, 교리가 잡히고, 아, 도대체 무엇이 옳은 것이고, 그런 것이고, 내가 믿는 바가 바른지 안 바른지 그걸 정확히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인생의 비전이 안 보이면 예언서 읽어요, 예언서. 이사야서부터 말라기까지 한번 쫙 읽어봐요. 한 곳씩 찾아가지고 읽어봐요. 읽어보면은 비전이 생기고, 이 세상은 장망성이고 세상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이 성경 속으로 들어가면은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세상 죄에서 과감히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주님 사랑이 내 속에 들어온다는 걸 알 수 있고 사랑이 커진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성경에서 봅시다. 요한일서 2장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장 15절입니다.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상의 사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니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치 않기로 작정하고 거기에서 돌아서면 돌아설수록 아버지 사랑이 내 속에 거하게 되고 사랑이 커지게 되는 걸 알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잘 들어온 걸 알 수 있어요. 이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을 버리면은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더 사랑하게 되고 그리스도인들은 성도를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주의 영광을 위해 살기를 더 갈망하게 될 겁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걸 사랑하면은 아버지 사랑이 없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흐트러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많은 마음, 형제함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아이고 설교 시간이 왜 이렇게 길어? 한 얘기 또 안 해. 그리고 여기는 왜 이렇게 모임이 많아? 또 주일이야. 또 수요일이야. 그런데 세상이나 세상 사랑한 마음 없애버리고요. 제거시키고 그러면 아버지 사랑이 마음속에 있으면 아, 왜 빨리 주일이 안 들어올까? 왜 청년의 모임이 안 들어올까? 학위 수양에 동계 수양 수련회가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을 더 사모하고 바라고 말씀 더해 주기를 바라고 그런 마음이 올라오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을 청결히 하면 청결히 할수록 양심을 깨끗이 하면 깨끗이 할수록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사랑을 더 많이 부어준다는 걸 자기가 알게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5절입니다. 경계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나는 사랑이거늘 경계의 목적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청결한 마음과 마음을 깨끗이 하는 사람, 죄를 버리는 사람에겐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시니까 사랑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살기를 고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사랑을 부어주실 겁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 순수한 믿음, 주님 앞에 바른 믿음을 가지게 될 때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시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사랑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킴으로써 사랑이 커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 그 말씀대로 사랑을 어디서 알아가느냐? 모든 성도와 함께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에서도 자녀가 혼자밖에 없을 때는 이기적입니다. 그런 경우 많거든요. 그런데 형제가 여럿이 있는 속에서는 좀 더 넓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와 있어요. 우리가요, 형제자매들을 속에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예요.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 사랑을 알아. 그래서 이 교제를 자주 하는 사람, 형제자매들과 같이 교제하고 사귀는 속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사랑이 점점 더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교제 가운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더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은 어떻게 하면 커지냐 하면은 타인을 위해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주님 사랑을 부어주십니다. 이 갈릴리호수는 항상 생명으로 넘치지만은 사해는 죽음 바다잖아요. 갈릴리호수는 물을 받아들이기도 하지만 내보내기도 합니다. 사해 바다는 받아들이기만 하잖아요. 주님께도 받은 사랑만큼 자꾸 내보내는 사람. 그래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기꺼이 헌신하는 사람, 희생하기를 각오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는 사랑이 더 넘치게 돼 있어요. 틀림없을 겁니다. 그리고 영혼을 건지기를 힘쓰는 사람은 그건 순수한 마음이기 때문에 그 순수한 마음에 주님이 사랑을 부어주고 그래서 다른 영혼을 건지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영혼 건지기 힘쓰는 사람에게는 주님이 사랑을 계속 부어주기 때문에 그 사람은 사랑이 깊어지게 될 겁니다. 틀림없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참된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 내가 주님의 사랑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사랑이 있는 사람은 자기시킬 수 있습니다. 부부가 정말 사랑하면 유혹에서도 정조지킬 수 있습니다. 정조지킬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랑은 힘입니다. 사랑은 힘이기 때문에 죄에 끊을 수 있는 힘이 또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70살 먹은 할머님이 78살 먹은 할아버지 사랑했대요. 그래서 인생 말년에 남편 아내가 다 죽었기 때문에 인생 말년에 그 재혼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70살 먹은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우리 같이 결혼하자고 얘기를 하는데, 할아버지는 나도 당신이 좋지만은 난 담배는 질색이다. 할머니가 꼴초거든요. 평생 담배 피운 사람. 그래서 담배 피운 사람과 결혼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 그 할머니는 그 할아버지를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러면 끊지요, 뭐. 그래, 끊고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얘기하기를, 나는 사랑의 힘이 의지의 힘보다 크다는 걸 이번에 확실히 알게 됐다. 그렇죠. 끊으려고 그렇게도 안 끊어지는데,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니까 끊어지는 거예요. 배제하고 좀 이렇게 더러운 것을 막 이렇게 묻어도 신경 안 쓰는 사람도, 여자가 아주 사랑하는 사람이 여자가 생겼습니다. 깔끔합니다. 그 여자는 어떻게 합니까? 안 씻어들 것도 쓸고.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자기를 바꾸게 되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게 힘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예요. 유다서 1장 보시겠습니다. 유다서 1장 20절입니다. 20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이게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 지키며,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제일 좋은 길은 뭡니까? 주님을 사랑하면은 자기를 지키게 되고, 주님을 정말 사랑하면은 죄에서 멀어지게 되도록 돼 있어요. 죄짓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은, 주님을 정말 열렬히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면은 죄는 미워지고 싫어. 왜?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면은 그 결과는 죄는 자연스럽게 멀어지게 되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의 결과, 정말 주님 사랑이 있으면은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두렵게 생각하지 않아요.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을 당연한 거로 여깁니다. 그래서 사랑의 수고인 거예요. 사랑이 클수록 더 많은 수고를 기꺼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모는 자녀를 너무나도 사랑하잖아요. 그러니까 일생 동안 자녀를 위해서 온갖 희생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사랑이 적으면은 자기 한 것에 대해 생색을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이 크면은 수고한 것을 당연하게 여기도록 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어린아이가 자기보다 더 작은 어린아이를 얻고 항상 학교에 등교를 합니다. 이제 사람들이 보니까 그거 참 신통한 거예요. 항상 어떤 학생이, 초등학생이 애를 얻고 등교하는 겁니다. 나중에 어떤 어른이 물었습니다. 너 힘들지 않냐? 힘들지 않아요. 내 동생이 거들랑요. 동생이 걷지 못합니다. 그런데 열심히 얻고 등교합니다. 왜? 자기 사랑하는 동생이니까. 만일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게 의무감으로 업고 동교하게 해봐요. 불평투생이고 그걸 안 하기를 원하게 될 거예요. 사랑이 있으면은 수고를 기꺼이 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보시겠습니다. 1장 3절입니다. 너희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쉬지 않고 기억함이니. 믿음이 있으면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고 견딜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랑이 있으면 수고합니다. 사랑의 수고와. 그래서 희생하고 수고하는 것은 사랑의 결과입니다. 사랑이 있는 사람은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어요. 그리고 중심에, 마음에 정말 주님의 사랑이 있으면은 주님께서 양떼를 동을 돌볼 수 있게 하실 거예요.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일을 맡기시고 양떼를 맡기시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붙잡아줄 만한 사람들을 연결시키실 겁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내가 구원 안 받은 사람, 구원 받을 만한 사람 연결시켜 주실 거예요.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일을 맡기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1장입니다. 21장 15절입니다.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그러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이 세 번이나 물으셨습니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신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어린 양을 먹이라. 나를 사랑하느냐?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네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에게 주의 일을 맡기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그 결과는 헌신인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자기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바쳤습니다. 마리아는 주님을 무엇보다 사랑했기 때문에 옥합을 깨뜨렸어요.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사랑이 있다면은 주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멀리 선교도 할 수 있고 사랑하기 때문에 어떤 희생과 수고와 죽음도 감수할 수 있는 겁니다. AD 4세기경에 아마 선교사로서는 초대교회 말고 4세기에 들어와서 선교사다운 선교사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페트리카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영국 귀족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일랜드는 그 당시에 야만족이었고 기독교가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은 사람들을 막 포로 잡아오면 막 거의 죽일 때 도끼로 머리를 찍어 죽이는 아주 잔인하고 무시무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충만한 세기였습니다. 그런데 페트리카가 잡혀간 겁니다. 포로로 잡혀가서 오랫동안 아일랜드에서 양치는 생활을 했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 점점 깊어졌습니다. 네. 대와 성대로라는 건 주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의 도우심으로 그 나라를 탈출해서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귀족의 아들로서 살라고 하는데 그전처럼 즐겁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이제 수년 동안 선교 훈련을 받아서 이 불쌍한 아일랜드 사람들을 건지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다시 자기를 잡아간 아일랜드로 가서 일생 동안 복음 전해서 그 아일랜드 사람들을 전부 다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한 겁니다. 그 후에 로마 제국 멸망했을 때 크리스천들이 아일랜드로 도망간 거예요. 섬으로. 그래서 거기가 복음의 전당이 됐고 거기에서 또 7세기에 콜롬바라는 사람이 선교사가 돼서 스코틀랜드에 전도하러 갈 때 12명을 데리고 간 겁니다. 가서 스코틀랜드 도착하자마자 배를 불질러 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못 돌아간다. 그렇게 해서 배를 불질르고 죽을 고생하며 전도해서 스코틀랜드를 주님 품으로 인도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자기 모든 것을 버린 사람들,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들, 그렇게 헌신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는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사랑이 있으면은 희생하고 수고할 수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보시겠습니다. 20장 22절입니다.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에서 무슨 일을 만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이기지 아니하노라. 바울 서도는 말했습니다.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았다. 주님의 사랑의 포로가 됐습니다. 주님의 불타는 사명에 붙잡힌 바가 됐습니다. 자기를 기다리는 것은 환난과 결박입니다. 나중에 참수형 당하는 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증거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걸로 이기지 않았다. 이 바탕은 사랑입니다. 사랑이 포로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사랑을 실천할 때 멀리부터 갈 생각하지 말고 가까운 데부터 실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프리카 선교사로 유명한 데이비드 리빙스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을 사랑하는 일은 쉽다. 정말 어려운 것은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가 모든 사람 사랑한다 말은 쉽습니다. 정말 어려운 것은 우리 가까운 사람 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은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멀리 있는 사람, 저 해외에 있는 사람 사랑하기 전에 내가 접촉하는 사람, 내 사랑하는 가족, 내 가까운 형제들, 내가 접촉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먼저 희생하고 수고하고 그들에게 사랑 나타내는 것이 먼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큰 일에 충성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사랑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를 뒤로 미루지 말고 그때 적극적으로 선행하는 게 필요합니다. 왜?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정해서 봅시다. 잠언 3장 27절 28절 이거 우리가 좀 가능하면 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너무 중요한 구절입니다.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네게 있거든 이웃의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내 손이 선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마라. 내게 있거든 이웃의 이르기를 갖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며 그러면 상이 영영 지나갔습니다. 저도 경험적으로요. 저도 이제 구원받고 83년도 이제 9월 25일에 구원을 받고 이제 얼마 안 돼서부터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근데요. 이 상담받으러 오는 사람에게 이제 상담을 해 주면은 간절하게 해 주면은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 데려옵니다. 그 사람을 또 간절하게 해 주면은 또 사람도 데려와요. 그래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주어질 때 최선 다해서 하면은 또 주님이 보시고 자꾸 연결시켜 주시는 그래서 있는 자는 받아 더 풍족하게 됩니다. 자기 피곤한 것을 핑계대고 미루면은 상위에 딴 사람에게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잘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요. 항상 마음에 준비하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선행할 수 있는 기회를 자꾸 주세요. 그 기회를 미루면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품으면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선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 그 기회 놓치는 것은 어리석은 겁니다. 손해를 보는 거예요. 어떤 사람 말합니다.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을 게 아니라 교회당 지어지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아 지금 생고생하네. 그게 맞는 얘기입니까? 틀린 얘기인 거예요. 교회당 지어지기 전에 구원받았고 교회당을 지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기회를 주셨으니까 선행할 수 있는 기회 주어주셨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때 자기 할 수 있을 만큼 최선 다하고 그리고 힘이 없으면 기도해 주고 그 좋은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기회가. 그 기회 놓치지 말아요. 이제 외국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거 실화라고 하는데요. 어떤 가난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과부가 있었는데 애들은 줄줄이 달려있는데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으로 청어 한 마리만 남았습니다. 식탁에 올려놓고 이제 먹으려고 하는데 낮은 사람이 조인종 눌렀습니다. 그러면서 젊은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옷을 흐름하게 입은 사람 들어온 거예요. 제가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했습니다. 먹을 게 있으면 좀 주시고 하룻밤만 재워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근데 그 과부가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애들은 물러가 있게 하고 식탁에 청어를 먹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이 줄줄 달려있는데 그거 청어 보고서 주먹을 꼴딱도 넘기고 있는 거예요. 다른 애들도 배가 고파 보이는데 내가 먹어도 되겠습니까? 걱정하지 마시라고. 나도 당신 나이 또래의 젊은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집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죽은 사람인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일 당신을 박대하면은 우리 아들도 어딘가 헤매고 다니다가 조현정 누르고 도움 구할 때 내가 당신 박대하면은 위에서 하나님 보시고 우리 아들을 박대하지 않겠느냐. 아무 걱정하지 말고 드시라고. 내가 다니면서 이렇게 큰 사랑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하면서 어머니 하는 거예요. 애가 쇼를 한 겁니다,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말합니다. 어머니, 저예요, 저.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니, 제가 돈을 아주 많이 벌었으니까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가요, 너무 면목이 없어서 초인종 누르고 박대하면은 영영 안 돌아올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이렇게 환영해 주니까 너무 감사하다고 하면서요. 그 나머지 어머니는 일생이 어떻게 된 줄 아시죠? 아주 편하게 바뀌었거든요. 그게 시험거리입니다, 시험거리. 최악의 상황에서도 내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있을 때 내가 적극적으로 사랑 베풀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베풀 때 그것에 큰 보상이 뒤에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을 건지게 되는 것은 사랑이 커질수록 더 많은 사람을 끄는 사람이 될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사람을 끌어들이는 이유가 뭐예요? 사랑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는 사랑인 거예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 이끌겠노라. 주님은 가장 큰 사랑 나타내셨기 때문에 가장 많은 사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 사람에게 정말 저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정말 희생하고 수고하는 사람이다, 그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우리도 다른 사람을 끌어당기는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있고 우리도 희생하고 수고할 때 다른 사람을 더 많이 끌어들이는 사람이 되고 사람을 건지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에게 주님의 사랑을 더욱 나타내 주십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주님을 더 알게 될 것이고 주님이 그 사람을 높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생애 속에서 많은 열매 맺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자기 생애 속에서 더 큰 일을 보게 될 것이고 더 큰 일을 하게 될 겁니다. 사랑이 커지면서 커질수록 그 사람은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랑이 큰 사람에겐 주님이 더 큰 비전을 주실 겁니다. 그리고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거예요.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다니엘에게 너가 이보다 더 큰 것을 보리라.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내가 하는 일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더 큰 비전을 주시고 그리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게 도와주실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향한 사랑을 크게 할 수 있다면, 불타는 사랑을 더 타오르게 할 수 있다면 이 세상에서 주님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커질수록 그 사람에게는 더 큰 담대함이 있게 될 겁니다. 여기에 시편 31편 다시 보시면요. 사랑하는 말과 담대함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24절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를 바라는 너희들아. 여호와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힘도 주시고 용기도 주실 겁니다. 우리 주님은 유대 종교가들 앞에서 담대했습니다. 빌라도 앞에서도 담대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담대히 나갔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할 수 있습니다. 악을 미워하는 데 담대할 거예요. 영으로서 유기행실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담대하게 육신을 꺾기 원할 겁니다. 잘못된 친구들도 과감하게 처리하기 원할 거예요. 사랑과 담대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인정줄을 끊는 데에 대해서도 담대할 수 있어요. 세상의 풍조 거스르는 데도 담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설 때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바른 선택을 하게 될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잡혀갔을 때 왕의 진미를 먹도록 요구받았습니다. 그렇지만 그는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심을 굳혔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담대할 수 있었던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랑 메삭 아벤도고도 우상 숭배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불법에다가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은 그는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차라리 죽음을 택하고 우상 숭배하지 않는 길을 택했습니다. 사랑은 사람을 담대하게 만드는 거예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환난과 역경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핍박할지라도 담대할 수 있어요. 인생의 겨울에도 담대할 수 있습니다. 요셉같이 애굽에 홀로 처하게 될지라도 그는 그 속에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과 담대함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명령을 순종하는 데 담대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불신자들에게 선포하는 데 담대할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말을 걸고 복음의 진리를 얘기할 때도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왜? 사랑하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사랑과 담대함을 가진 사람이 요구됩니다.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으로 두 구절만 보도록 합시다. 열왕기상 19장입니다. 19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이를 남기리니 다 무릎을 바알에게 꿇지 아니하고 다 그 입을 바알에게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이게 입 맞춘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것이고 무릎 꿇는다고 하는 것은 항복하는 겁니다. 굴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타락한 시대에도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고 무릎 꿇지 아니한 사람 7천을 있다. 지금도 이 세상에 우상에게 입 맞추지 않고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주님께 입을 맞추고 주님께 무릎 꿇은 사람이 있습니다. 주님께 입 맞춘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고 주님께 무릎 꿇었다는 것은 주님께 항복했다는 겁니다. 주님 위에 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외적인 환난에 대해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을 지키고 고소하는 데 담대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지금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만 더 찾아봅시다. 시편 89편입니다. 2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나의 거룩한 기름으로 부어도다. 여기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 이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찾고 계십니다. 죄인만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일꾼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에 젊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께서 이 젊은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젊은 사람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택한다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길을 택한다면 주님께서 귀한 일꾼으로 사용하실 거예요. 주님께서는 내가 내 종 다윗의 선을 찾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청년 시절을 돌이켜봤을 때 청년 시절에 끝까지 교회 가운데 거하고 서로 사랑하고 진리 가운데 살았던 사람은 다 일꾼입니다. 그가 비록 전도자는 아닐지라도 교회에서 중책을 맡고 다 중요한 일을 합니다. 여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교회 안에서 아주 중요한 일을 할 사람들인 거예요. 구원을 받은 것이 확실하다면 주님 앞에 귀한 일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 잘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주 안에서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도록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찾으신 바 된 귀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생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은 담대함, 사랑과 담대함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그리고 외적인 환난과 역경에 대한 담대함, 주님 말씀을 담대하게 고소하고 증거하는 이것은 일생 동안 가지고 있어야 될 것이고 이것은 지극적인 것이 되도록 힘써야 될 겁니다. 주님과 형제자매를 대해서는 아주 낮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을 가지고 외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는 담대한 마음, 사자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올해 힘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동계소련회 가운데 모인 모든 청년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함께해 주시고 주님의 역사와 능력을 나타내 주시고 새해를 맞이한 이 시점에서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시고 일생 동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담대한 마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거짓에서 담대히 구별되고 주님의 뜻을 준행하는 데 담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일을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행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도와주옵소서. 다음 시간 또 주님의 거룩한 말씀께 부탁드립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